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옛날에 고민했었던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진 않으실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아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거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신 것처럼 보일까 고민했었죠?
그럼 지금의 목사님은 답을 얻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적같이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기적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기적입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과 기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찬양,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긴 있었네 라고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대표로 뽑으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믿게 하려는 계획이죠.
그래서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직접 받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물과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됐던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원수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했다고 하니 1인당 가축 두 마리만 해도 500만 마리가 되었겠죠?
사람 200만 명에 가축 500만 마리가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황무지 길바닥 위에서 유지되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네요.
오늘날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봐도 매일 물과 음식이 1만 톤 분량으로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요. 목사님 말씀처럼 기적을 본다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듣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나타나면 쉽게 믿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더 확실히 믿고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네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한번 보면 너무나 믿음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직접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눈으로 본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8절 그리고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아멘.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기적을 보고도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네요. 왜 똑같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기적 자체는 믿음을 유지하는 동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될까 걱정하고 있네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기한 일을 일으키시는 마술사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설픈 혁명가쯤으로 생각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거네요.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와 잘 맞는 찬송가를 가져와 봤는데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고침, 부활 등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함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기한 현상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었죠. 뜨거운 광야에서 낮 동안 돌아다니려면 정상적으로는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막 지역에서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 또 너무 추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이 되면 불로 기둥을 만들어서 또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의 자연환경과 기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기적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년간 유지되었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환경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비가 내리고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온 세상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달이 보이고 낮에는 태양이 우리를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항상 그냥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엄청난 기적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숨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자연 환경과 물, 음식,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네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대략 3,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책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 내용이 변질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기적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기적만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한 가지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이 저에게는 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는데 감사하다 그 자체가 귀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 경외에 대해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섭리에 관한 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논리적 증거 중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에서 이끌어낸 논리인 선험적 논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선험적 논리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생각해보면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원인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러한 속성은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세상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생각해 본 속성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심이라는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일어날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크든 작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도하심, 감독, 가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전능하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삶이든 세상이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속성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모든 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9편 8절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듯이 지극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재판하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도 세상에 섭리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세상에 전해주셨는데 여전한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본성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예정하심이나 모든 것을 미리 아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무엇을 예정하시고 또 앞으로 될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면 예정된 그 일들이 목표에 이르도록 필수적인 수단들이나 도구들까지도 영원전부터 정해놓으셨을 겁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래서 예정하심이나 미리 아심을 생각해 볼 때도 섭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섭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그렇죠?
그 전에 예지와 예정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예지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것은 물론 다른 존재들이 그의 허용하심을 받아 행하게 될 것들까지도 영원전부터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각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정해놓으신 지극히 지혜롭고 영원함을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네. 섭리와 이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 둘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다 해당이 되죠. 네, 반면 예정은 천사나 사람, 이성적인 피조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지와 예정도 알아보고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전체를 말해보면 섭리 한번 쭉 말하고 넘어가죠. 무엇이었나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 맨 뒷부분에 있는 것부터 했죠. 섭리가 뭐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섭리 뭐냐. 영원한 섭리 뭐냐. 지극히 자유로운 것으로부터 섭리 뭐냐. 변하지 않는 거다. 섭리 뭐냐.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중에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획에는 미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이해만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뭔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하나님의 미리 보심, 미리 아심뿐만 아니라 뜻, 의지까지도 포함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지나 지식의 증가가 있을 수 없고 또 뜻이 변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신다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아시고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영원성 역시 섭리의 성격입니다.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한번 계획하신 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유롭고 선하고 실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의로운 것으로 그가 영원토록 그것을 뜻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섭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실패가 없어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조화롭다는 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완전한 지혜 그리고 지극히 공의로우심 역시 섭리의 성격입니다.
네, 이상이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교리문답 27문을 계속해 가죠. 지금 이제 섭리가 뭐냐 그래서 이 27문의 답도 나오고 그중에 이제 작은 주제로 섭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래서 섭리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일단 지금 섭리에 관한 전체 내용의 답을 하윤자매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씩 알아가는 건 이제 또다시 읽을 거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네. 지금 읽은 이 이제 문답 전체의 답이 섭리에 대한 어떤 내용, 개념이라면 지금 이제 제가 섭리의 구체적 정의로 뭐 이렇게 쭉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건 그 섭리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격으로 봤을 때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이 중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모든 악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분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섭리의 성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섭리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뭐 무기력이나 뭐 억지로 막 끌려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적극적인 태도. 또 일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야. 네, 하나님이 일하시니. 네, 그것이 느껴집니다.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그게 섭리라는 것은 섭리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고 그리고 섭리에 대한 이제 설명을 계속해 가도록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곳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역사, 특별 역사. 일반 역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이란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신다. 그러므로 키우시는 분이니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도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똑같은 얘기죠. 믿는 사람들의 구주죠.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을 키우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역사,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인류 전체를 지탱시키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 역사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편 34편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특별 역사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금생에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내생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일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일반 역사.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특별 역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을 살펴볼 텐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식이란 뭘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네,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게 자신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세우신 질서가 있죠. 바다는 계속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일하시죠. 그걸 직접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방금 전처럼 바다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것이 직접적 일하심의 방식에 해당됩니다.
아, 그러면 간접적 방식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또는 피조물들이나 2차적인 원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볼까요? 그의 병은 어떤 식으로 고침받았을까요? 이사야 38장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네, 무화과라는 도구를 사용해 고침받았죠. 2차적 도구라고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은 것이죠. 간접적인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적 좋아하죠. 직접적 방식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쳐져라 할 수 있지만 야, 약 붙여.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를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간접적 방식에 사용되는 것에는요, 조금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어떤 선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 말고도 악하고 죄인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네, 이런 도구들이 나왔잖아요. 이거 다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들고 있는 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도구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선하심이 도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혜와 의로우심에 달려있으니까 비록 악한 도구를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아멘. 아주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네, 도구를 들어 사용하지만 그 일은 도구를 드신 분에 의해서 선하게 이루어진다. 하윤 자매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런 예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죠.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살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예, 자기의 악한 형제들과 이방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악한 도구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민수기 23장 23절에서 24절도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야, 쟤는 저주가 안 통해. 저주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놀랍게 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던 박수무당 발람입니다. 예, 역시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주하러 온 사람의 입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한 곳 더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다윗 왕이 바호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럴 뿐 아니라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또 그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합니다. 흙을 뿌리면서. 예, 이것 역시 이 악한 도구들, 압살롬이나 시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섭리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죠. 섭리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사.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번에는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게 섭리야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한 일들 그랬는데 악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을 보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악한 일에는 먼저 형벌의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의 악이란 죄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내리시는 환난, 파멸, 괴로움 등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리실 재앙, 그것이 형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아요. 이사야 45장 7절, 아모스 3장 6절, 마태복음 10장 28절도 형벌의 악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재앙, 지옥에 멸하시는 거, 뭐 어둠이나 환란이라는 의미, 이거 다 형벌로 인해서 악이 임한다는 겁니다. 형벌의 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죠. 또 형벌은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나 도덕적으로는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인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는 거죠. 또 시행하는 것입니다. 형벌의 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상급과 형벌을 베푸시는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고 또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라십니다. 악한 일들에는 이렇게 형벌의 악 말고 또 한 가지 죄책의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의 악이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처럼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에서 그의 악과 같은 거네요.
예, 쉽게 말하면 죄책의 악이란 선한 본질이 전혀 없는 악. 예, 악 그 자체를 말해요. 이 죄책의 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뜻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을 행하도록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또 그걸 막으실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막지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이 중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허용하시다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 쉽게 말하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번 그것과 관련된 구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쉽게 풀어쓴 성경은 방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으나.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 가지 마 그러고 말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냥 가게 내버려둬. 이거 뭐죠? 허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에요. 허용. 그런데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섭리인데 하나님이 그냥 살게 내버려 둔다고? 그럼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허용하신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허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두시면 다스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상당히 빼앗을 수도 있고 그걸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또 섭리와 역사를 뒤로 미루거나 되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난 모르겠다 또 악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 그냥 뭐 그렇게 피조물들의 의지에 따라서 세상이 좌우도록 하시는 것이 절대로 허용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막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고 세상이 악해졌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지식, 인간들의 지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 돼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고 가시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은혜가 임할 때 순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은혜를 거두고 가셨으니까 그렇게 의지를 갖지 않도록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피조물들을 통제하시고 그렇죠. 영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주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복수전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